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이 고사는 강태공과 그의 조강지처 마시부인 사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궁핍했던 시절 강태공을 버린 마시부인은 얼마 후 강태공이 높은 벼슬에 오르자 렴치를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아내로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다지요. 그러자 강태공이 물을 쏟은 다음 다시 담을 수 있으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라디오가 좋아의 조향란입니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고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늘 기본적인 항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좋을 때는 쾌재를 부르다가 괴로울 때는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즉흥적이고 참을성 없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불행만 자초할 뿐입니다. 일관된 마음이 없기에 남을 등지는 배신을 자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기가 일쑤죠. 인생을 살면서 물을 엎지르는 후회 막급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나 남을 배신하는 비열함을 저지르지 말고 늘 굳건한 항심을 기르고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월요일 라디오가 좋아하는 띵똥 쪽지 왔어요. 5분 행복 가이드 새중국 창건 70주년 특별기획 조국과 함께한 분투의 70성상 그해 그 사람 그 이야기 순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편으로 연변 교육 출판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의 쪽지함 열어봅니다. 흥룡강성 할빈 씨의 손승철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4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까까머리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일입니다.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장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아저씨랑 정면으로 충돌해 서로 이마를 꽝 부딪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마의 혹보다 부서진 자전거가 더 걱정됐습니다. 뒤틀린 핸들을 간신히 바로 잡았으나 자전거는 이미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절룩거리는 자전거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난 아버지 얼굴이 어른거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른쪽 명치 아래가 콕콕 찌르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꽃무늬 담요를 덮고 아랫목에 누워 끙끙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 호통에 혼비백산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못쓰게 만든 데에 대한 응징. 아버지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겨울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황망하게 쫓겨났습니다. 뒷산 양지바른 메뚱에서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데 복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추위보다 배가 아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전례로 봐선 며칠이 지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질 무렵 인기척에 웅크린 몸을 펴보니 여동생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눈에도 내 얼굴이 영 안 돼 보였을까. 그대로 집으로 달려간 동생은 이내 다시 오더니 아버지가 뒤르고 들어오래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저녁도 마다하고 알아누웠습니다. 형은 내 배를 지그시 눌러보더니 맹장 같다고 했습니다. 고중학생이었던 형이 어떻게 단박에 맹장염을 의심했는지 지금도 신통방통합니다. 바로 형에게 업혀 근방에서 용한 의사댁으로 가니 맹장염이라며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형과 털털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병원 응급실에 가서 곧바로 수술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들은 이야기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이 터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복막염이 되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둘러앉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내 눈길은 아버지와 형 그리고 여동생에게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겠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덤으로 준 삶,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경이로운 날이라 하겠습니다.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지요. 그래야 본업 살려놓기를 잘했다, 이렇게 다들 말할 수 있으니 말이죠. 생사고비를 넘긴 그 이후로는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경이롭고 또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늦었지만 만 아홉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곡 지금 나갑니다. 봉자반네 윙크의 노래입니다.
것은 황금이라지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야 이 순간이 지나가면 버스는 이미 떠나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윙크의 봉자받네, 흥룡강성 할빈 씨의 손승철님의 신청으로 듣고 왔습니다. 쪽지 왔어요 코너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채워집니다. 전화로나 편지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공식 계정 대화창에 직접 사연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사연 주시면 저희가 곱게 다듬어 원하시는 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5분 행복 가이드 이어집니다. 요즘같이 빠른 리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몸 건강만큼이나 살펴야 할 건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이죠. 세려정 심리상담센터 리철권 소장과 함께 내 마음의 청진기를 되보는 시간입니다. 5분 행복 가이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세려정 심리상담센터 리철권입니다. 인맥이 중요하고 또 관계가 잘 풀리면 행복하다라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서로 또 부대끼고 또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죠. 오늘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마음의 상처에서 또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다른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관심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왔고 또 그렇게 되려고 자신의 즐거움까지 눌러가면서 애써왔습니다. 이 인정에서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러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러고 싶어하는 이것을 우리는 자기 애적 욕구라고 부르며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일 부모의 사랑의 조건이라는 것이 붙으면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아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잘해서 부모님이 칭찬을 받으려고 아마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목숨을 좌우지할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곧 불안정한 자존감으로 이어지지요. 이 최초의 자존감 형성 시기는 3세에서 6세 사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픈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노래 가사도 들어보면 뭐 아픈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거기에 붙는 조건이죠. 조건이 없다면 사랑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사랑한다는 이것의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모욕감과 수치심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느닷없이 따귀를 맞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상처를 주는가는 상처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상처는 상대방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딸렸기 때문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또 기분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라고 혼자서 하는 추측만으로도 상처를 받곤 한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의의를 줄이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요구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 그들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을 어떤 평가나 판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또 진실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될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청진기를 되보는 시간, 5분 행복 가이드. 세려정 심리상담센터의 리철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조국과 함께 분투한 70성상, 그 해, 그 사람, 그 이야기. 오늘은 제6편 조선족이라면 꼭 읽어봤을 교과서 연변교육출판사의 휴양한 70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룡 기자가 직접 연변교육출판사를 찾아 그 역사를 알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 정구막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1947년 5명 간부들이 각자 집에서 긁어모은 장작과 쌀들을 모아 시장에서 돈으로 바꾼 후 교육출판사를 세웠다. 이는 당시 전국 최초의 교육출판사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민족출판사이기도 하다. 창사 초기 나라 살림이 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판사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나라에서 보조하는 민영 공조의 길을 거쳤고 길림성 교육 부문의 도움으로 점차 국가 사업 단위로 신문을 바꾸게 되었다. 창사 초기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까지 출판사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자체로 편찬하였고 번역 교과서인 정치와 중국 역사 외 대부분 교과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교과서 원본을 들여오고 일부 수정 보충하여 다시 출판하였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조선어와 한우 교과서를 제외한 기타 각 과목 교과서는 동북인민정부교육부의 심의를 거친 후 편집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951년 출판사 성림편집부를 전신으로 한 연변인민출판사가 성립되고 1952년 3월 중공중앙 연변지구위원회의 지시로 두 출판사는 최초로 합병되었다. 1952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과 더불어 국내 조선족 문화 교육도 폭넓은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2차 전국 교과서 출판 사회의 정신에 좇아 1953년부터 출판사는 자체로 편찬한 조선어와 한글을 제외한 기타 교과서는 인민 교육 출판사의 교과서를 번역해 출판하였고 그해부터 당의 민족 정책에 따라 해마다 교과서 출판 전문 지원금을 향유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1957년 7월 출판사는 연변인민출판사와 분리되었다가 1958년 3월에 다시 합병하고 그 시기 중소학교 교과서의 사범학교와 비전문 노농학교 교과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10년 동안의 지속된 문화대혁명에서 민족교육은 심하게 파괴되고 민족교과서 출판도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었다. 1966년 6월부터 1967년 12월까지 교과서 출판 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공부하면서 혁명하자는 구호가 제기된 후 출판사는 1970년에는 9년제 학과의 교과서를 편찬 편역하였으나 교과서 대부분 내용은 오록이나 정치적 색채가 짙은 내용들이었다. 1969년 연변교육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신화서점은 연변출판발행사로 통합되었다. 당 11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교과서 출판사업이 신속히 회복됨에 따라 조선문 교과서의 편찬사업도 새로운 성장에 들어섰고 새 교과서 편찬도 다시 시작되었다. 1984년 연변인민출판사와 연변교육출판사가 분리되었고 연변교육출판사는 명실공히 교육전문출판사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문 교과서 출판 지원 경비도 늘어 조선문 교과서 출판에 튼튼한 버팀목이 생겼다. 이 시기 출판사는 평균 분배를 타파해 업무량에 따른 봉급 제도를 세우고 세 가지 제도 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내부 운영 기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업무 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고 따라서 정품 도서들이 출간되었다. 1988년 7월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의 편리를 위해 출판사는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로 개명하였다가 1999년 8월에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오랜 기간 사용한 연변교육출판사 이름을 다시 회복했다. 1992년 출판사는 기존의 칸막이 사무실을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50여 명이 함께 업무를 볼 수 있는 개방된 사무실로 개조하여 관리와 업무 간의 고리를 좁혔고 또 규범화된 임직 제도를 제정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열성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 출판사는 조로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해 출판사는 문화사업단이 개혁 시행 단위로 지정되고 하나의 출판사 두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로부터 출판사는 교재 출판의 기본 업무를 유지하는 동시에 혁신 설계, 한어 도서 마케팅과 기획 등 경영성 업무를 회사 제도에 따라 운행해 사업체제와 기업체제, 공익사업과 산업경영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다원화의 길에 올랐다. 2년간의 큰 발전을 이룬 출판사는 정보, 인재 등 지역적인 제한성을 실감하고 2001년에 북경의 자회사를 설립해 질 좋은 한어 교수한 도서를 연이어 출시했다. 이듬해 북경지사에서 출판된 교수한 제품은 광범한 사생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 해 동안 발전해온 결과 28개 섬과 자치구 직할시의 신화서점에서 발행되면서 근 2억에 달하는 발행 총액을 창출했다. 2006년 제2차 창업 목표를 제기하고 출판사는 교과서 건설, 제도 건설 및 산업 발전 구도에서 새로운 총사진을 그렸다. 이어 출판사는 또 교과서 건설을 힘있게 들어주는 단편, 시장, 지역,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북경, 무한, 남경 등지에서 여러 개 지사를 세웠다. 현재 출판사 산하에는 전액 출자회사 1개, 한국지사 1개, 지주회사 9개를 포함하여 도합 11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발행 총액은 10억을 웃돌고 있다. 업무 범위는 도서 출판과 발행, 디지털 출판, 도서 저장, 유통 등 분야까지 확장되었고 출판된 도서 제품은 전국 28개 섬과 자치구에서 판매되고 있어 전통적인 출판사에서 출판, 문화, 매스미디어가 일체화된 그룹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도약을 이뤄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출판사의 조선족 교과서를 사용하는 조선족 학생은 22만 3천여 명에 달했으나 최근 몇 해는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조선족 학생 수도 줄고 있겠지만 더욱이는 출판사 교재 사용자들이 줄고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장춘시 조선족 중학교를 비롯한 성소재지 도시나 일부 성과 시의 조선족 학교는 이미 모두 한우 교재로 바꾸어 출판사의 미래 발전에 큰 변수를 안겨주었다. 부업에서도 큰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자회사와 더불어 늘어난 것은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있다. 출판사 각종 제품 종류가 3천여 개에 달했을 때 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일부 부문은 결손에 빠졌다. 또한 동질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서업계에서 일부 도서 제품은 수익이 낮고 재고 과잉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출판사 사장이며 총편집인 한명웅은 한개 출판사 두 가지 제도로부터 자회사 설립까지 나아가 해외 진출까지 대첩을 치를 수 있는 버팀목은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혁의 매력은 바로 혁신입니다. 1984년부터 저희 출판사는 평균 분배 제도를 타파하고 업무 실적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1992년에는 중대 개혁을 진행하고 사장 책임제와 더불어 세 가지 제도 개혁을 심화해 출판사 전반의 면모를 개변시켰습니다. 자치주 문화 단위 개혁과 국가 단위 개혁 시점에 모두 참여한 단위 중에서 저희 출판사는 자치주 내에서 유일하게 개혁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그 성과를 향수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당면 국가 차원에서 질 높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이 시대의 발전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출판사는 해마다 3천여 가지 도서를 출판하고 10억 원의 발매액을 창출하고 있지만 무효 출판과 재고가 넘치는 현상이 존재하고 크지만 강하지 않는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의 규모 확장은 수량 증가를 위주로 했지만 강해지려면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도서 출판업에서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려면 질 높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면 출판사는 출판의 원천인 창작 단계에 초점을 두고 질 높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공화국과 함께 성장한 발전사를 총화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국가 전문 보조 단위로서 조국 어머니 품속에서 안일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변방 지역에 볼품없는 작은 출판사에서 지금 연변을 벗어나고 국내에서 활약하며 세계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혁 덕분입니다. 창립 70여년을 내 출판사는 당의 정책과 관심하에서 무에서 유, 작은 데서 큰 데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앞으로 출판사는 우리 민족 언어의 계승과 발향을 위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재와 봉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개혁의 실질은 바로 혁신입니다. 국가 전문 보조 단위로서 출판사는 나라에만 의지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출판사는 조업에서는 결손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광범한 조선족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서와 봉사를 제공하고 또 나아가 민족언어 문자 계승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에 직면해 출판사는 여러 자회사의 제품 종류, 업무 종류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고 재조합시켜 위험 부담을 해소했고 또 바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네, 나라 차원의 호소에 응해 출판사는 또 효과성이 낮은 도서 종류를 정비하고 또 도서질의 근원인 창작에 초점을 두고 질 높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24일에 창립된 연변교육출판사는 전국 조선족 중소학교, 중동사범학교, 유치원 교과서와 과외서적, 사전류, 문화교육도서를 편찬, 번역, 출판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조선문 전문 교육출판사이다. 창립 70주년까지 이르러 출판사는 각종 도서 5만 4천여 종에 6억 9천여만 부를 출판했고 창립 70여 년 내 출판사는 역사 시기마다 조선족 문맹 퇴치, 군인제 의무 교육 보급, 민족 교원과 인재 양성, 민족 언어 문자와 문화유산의 계승 등 면에서 괄목할 만한 기여를 했다. 1995년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전국 민족교재 출판 선진단이 2000년 국가신문출판청서로부터 전국 우수 출판사 2009년 길림성 당위원회와 정부로부터 모범 집단 2012년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전국 신문출판업계 선진 집단 등 설립 이래 연변교육출판사의 영예는 끊긴 적이 없었다. 70여 년 내 연변교육출판사는 국가 전문 보조금으로 조선문 교과서 출판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민족 교재 편찬과 번역 출판의 중심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각화 경영 발전으로 현대화한 문화 기업으로 거듭나 그 영향력을 국내외로 널리 뻗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조향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발 정보타임 프로가 이어지니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보 타임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오늘의 프로에서는 알찬 교정 교육 뉴스와 연변대학 오정모 학생의 시작품, 북경사범대학 박예룡 학생과의 인터뷰로 꾸며졌습니다. 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 교육 뉴스를 간추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민족어문번역국 2019년 조선어문 신조어 번역전문가심사회의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집된 232개 한어 신조어의 우리말 번역